예, 오늘은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뭐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3일이 아니고 3주가 지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좀 다짐하시고 기도하신 그 제목들이 좀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가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좀 행동에 대한 겁니다.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좌행참 그래가지고 앉고 행하고 또 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의 신분됨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또 행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는 선택 장애를 뛰어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선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고 또 뜻대로 잘 못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당연히 있겠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괴감이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막 좌절감마저 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 말로는 계속 하겠다 하겠다고는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 정말 위선자, 히포크리시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자주 들 때가 있죠. 위선자 그러면은 뭐 히포크릿 그러면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위선자죠.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항상. 그리고 나의 속과 나의 겉이 항상 한결같이 동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은 모두가 다 위선자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그런 정의를 드렸죠. 저도 이제 어디서 듣고는 공감을 했던 정의인데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할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뜻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말해놓고 하려다 보니까 게을러서 하려다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마음이 들어서 안 한. 이게 아니라 A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죠. 이것을 보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마음에 작심은 했지만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유혹과 연약함에 포기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도 3일이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3일 정도 되면 결심한 것이 흐트러지기 쉽다,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통계치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서 작심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3일마다 계속 반복해 나가면은 3일이 6일이 되고 또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에는 어떤 동기부여나 감동으로 결심은 하지만 그것이 아직 습관이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배기거나 바뀌지 않았을 상태에도 그때는 자꾸 이제 우리가 관성처럼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옛날 습관으로 옛날 생활 습관으로 패턴으로 또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은 새로운 행동을 꾸준하게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죠. 그냥 뭐 뜻만 아 이렇게 난 이렇게 살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막 하고 막 선포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꾸준하게 또 내 결심이 흐트러질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늘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자 애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써머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어요. 근데 다른 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싫어요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냥 마음에 걸렸는지 뉘우치고 돌이켜가지고 가서 이제 그 포도원 일을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제가 읽은 성경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 이것은 이제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저도 미처 몰랐는데 이제 승하 자매가 늘 말씀 자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하고 보내줬더니 이 친구도 기특한 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말씀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읽으면서 봤더니 한글하고 영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한테 이제 이야기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갈래요 해놓고는 나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첫째 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안 가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영어도 번역본이 많잖아요. 한글도 번역본이 많고 근데 번역본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사본 그 매뉴스크립트 있잖아요. 사본을 보고 하는 사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사본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은 어떤 번역은 요걸 따르고 어떤 번역은 저걸 따르고 해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공동 번역이라든지 천주교에서 좀 많이 쓰는 그리고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대다수가 이 표준 세번역과 같은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려다가 아예 그냥 한글 본문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 갔냐 둘째 아들이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고 한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갔고 요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수정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추측에는 그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첫째 아들은 항상 나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뭐 탕자도 그렇고 다 이렇게 괜찮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맞추려고 그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설명도 있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면은 그냥 내 생각이나 상식과 좀 다르더라도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조금 더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왜? 첫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이해가 쉽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결국에는 갔던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동의하고 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딱 정해져 나오는 거죠. 대답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거나 방점은 어디에 찍힌다고요?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행함에. 말로는 간도 다 내어줄 것처럼 하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사기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말하는 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것도 좀 챙겨야겠고 저 사람까지 내가 좀 챙기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약한 사람. 뭐 조금 악한 사람이겠지만 사기꾼들은 아예 처음부터 속일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인 거죠. 자기 행동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위선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맞아들입니다. 맞다. 그런데 그 대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비유로 설명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거죠. 그들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말씀도 뭐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냐? 너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는 딱 답이 있죠. 너의 권세는 사탄으로부터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따지듯이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합니다. 이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어요. 병자가 나섰고 귀신 들린 사람 열흘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서가지고 제정신이 되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요? 그렇게 행한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에 맞는 반응을 내가 보여야 될 텐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아마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에 대한 질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좀 결탁해가지고 give and take로 우리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시스템을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걸 허락해주는 선에서 우리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또 마땅히 할 것은 하고 또 잘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서로 이제 사회를 좀 식민 지배하는 사회를 좀 잘 다스리기 위한 로마의 어떤 한 방법으로 서로 이제 쿵짝이 맞은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괜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은 큰일 아닙니까? 그럼 로마가 개입을 할 거고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마 예수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나의 생각의 틀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하고 포장해도 중심은,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나이 많은 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혹은 밤에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라 할지라도 동방의 먼 나라에 있던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배우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고기잡이하던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창녀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저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언제였다?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게 뭐 이번 한 번만은 아니죠.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고약하게 의도적으로 그러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누가 열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쳤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안식일을 어겼으니 지키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병이 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어긋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랬다면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 율법을 명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나의 생각과 이해와 경험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외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 틀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나를 그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뭐 조금의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맹인이었다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답을 하죠.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맹인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팩트체크를 합니다. 네 자녀 맞냐? 정말로 얘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 앞을 보지 못했느냐? 막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해주죠. 사실이니까. 확인은 해주지만 부모가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인이니까 제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가까이 하거나 예수를 인정하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 선지자 더 프로펫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자녀의 치유에 대해서 막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이러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기득권을 빼앗길까? 내가 당장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제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정말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막 돌아버릴 지경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모세의 권위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0절에 그 맹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몰라가지고 이상하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거,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죠. 어쩜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 정말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나면서부터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 반문하는 겁니다.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배우지 못하고 맹인이 뭘 배웠겠습니까? 뭐 구걸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 의지해야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이 뜨고 나니까 뭐 배우지 못해도 당연히 그냥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태초부터 누가 있었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고는 이제 괘씸해가지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화내면서 쫓아버립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병자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 형벌받고 있는 저 죄인들인 거죠. 저렇게 벌받고 태어난 죄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낳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죄인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쳐줘? 아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어? 더 열받는 거죠.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또 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또 8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인데요. 뭐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대충 정리해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돌밭 혹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 새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돌밭이나 혹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뭐 아침 이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싹은 좀 날지 모르겠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햇빛이 비치면 금세 말라서 없어져 버렸고 가시덤불 안에 떨어진 것은 좀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햇볕의 기운과 모든 것의 기운을 막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게 이 비유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단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을 때는 아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햇볕이 나고 시련이 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 좀 뿌리도 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가시덤불이 뭐라고 이제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의 욕심과 또 그런 정욕과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내가 먹고 사는 거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이 좀 뿌리 내리고 자라는가 싶더니 그냥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결실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씨앗의 비유가 아니라 무엇의 비유라고요? 밭의 비유죠. 씨앗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뭐 A급, 저기는 B급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결과가 달라요. 왜? 밭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좀 갈아엎어야 할, 기경해야 될 그런 오래된 마음은 없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졌고 어떤 것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혹은 돌짝 같은 그런 마음들 없습니까? 혹은 쳐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가시덤불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유혹들,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9절에 그런데 마다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뉘우치고 갔다.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 아니겠습니까? 뉘우치고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혹은 탄식도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뉘우치고 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심지어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는 것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죠. 계속 마음을 먹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LA에 있는 어떤 미국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가 좀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는 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뭐 여러분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어디 위에 올라갑니까? 예. 네, 뽕나무 위에 이제 올라갔죠. 그 새로 된 번역에 보니까 돌감람나무 이렇게 돼 있던데 뽕나무 이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삭개오를 보신 거죠. 보시고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유명한 예수님을 보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왜냐하면 키가 작아가지고 앞에 사람이 많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뜻밖에도 생뚱맞게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지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자기를 쳐다봐도 놀랄 텐데 이름까지 아시고 이름까지 부르시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들의 장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부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리장에다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욕먹은 것도 같은 동포끼리 식민 지배하는 로마에게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 했는데 근데 그 세리의 장인데다가 부자래요. 세리로 있으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 더 분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를 예수께서 알아보시고 이름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집에서 지내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당사자인 삭개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역시나죠.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인 것도 모르나? 이름을 맞추면서 죄인인 건 모르나? 죄인의 집에 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른 내려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집으로 영접해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내 소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은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속여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나 변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야 내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네 부끄러울까 봐 너의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절반은 가난한 자 주고 그리고 또 네가 토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갚아주고 그럼 날 따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삭개오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의 말이죠? 누구의 말입니까? 삭개오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1절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먼저 그냥 자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막 갚아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떠오르는 본문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능력을 베풀리라. 가서 치유를 행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리라. 아니면 기가 막힌 내가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모든 것을 함께하리라. 기억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영접받으세요. 영접하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교회의 문일 수도 있고 너희의 마음의 문, 삶의 문일 수도 있죠. 어떻게 알아? 너희가 나를 영접하라. 어디로? 너의 마음 깊은 곳으로, 너의 삶 한가운데로, 너의 교회 한가운데로 나를 영접하라.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즉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혹은 나의 삶 가운데로, 나의 가정 가운데로, 나의 직장 가운데로, 나의 자녀들 가운데로,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로, 우리 동네 가운데로, 이 나라 가운데로, 우리 민족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주 되심을, 왕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부부관계 가운데로, 나의 깨어진 관계 속으로, 나의 재정 속으로, 나의 건강과 취미와 꿈과 미래와 두려움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억지스럽지 않은 것은 삭개오처럼 이미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기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거기에서 오는 정말 새로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마음에 늘 품고 있었지만 안 하고 있었던 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해 드렸기 때문에 모셔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 가운데 자원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모셔드린 주님이 또한 그것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속적인 변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을.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나가면서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싹 다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보시면은 내 삶의 영역 속으로 그것이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모든 영역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아 예수님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오실 수 있는데 나의 취미라고 하는 영역은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내 뭐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는 내가 모셔드리지만 내 주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는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임재와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니요 싫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와 기쁨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